기록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상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등대를 보았는데 등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등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등대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계시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록은 처음에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논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우리에게 단지 장래의 일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 성경 안에는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중심 뜻은 결코 우리에게 얼마간의 예언을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이전에는 세상에 계셨던 나사렛 사람 예수, 오늘날은 이미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장래의 일을 말했는데 그 목적은 우리로 그러한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좌에 오르셔서 왕이 되셨는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오르셔서 왕이 되신 것은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아야 하지만 주님의 심판의 위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계시록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우리가 그분을 맞대고 볼 그날까지 깨어 예비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계시록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한 첫 번째 이상, 즉 영광스런 그리스도의 이상이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품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보좌에 계신 왕이신 분을 이전에 주님의 품에서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알미 근본적인 인식이며 요한이 이것을 인식하게 되자 예언에 관한 다른 문제, 즉 장래에 관한 모든 일의 해결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계시를 얻었습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계시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선택받은 대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은 부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형제로 보았는데 이것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온유한 것인지. 그의 몸은 비록 반모섬에 있었지만 그의 영은 오히려 그의 형제들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인내하며 왕국의 임함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몸의 실제 안에 살았으므로 이러한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환난과 왕국과 참음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왕국이 오기 전에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 환난은 그를 위해 왕국에 들어가는 길을 닦았으며 환난은 그를 위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왕국을 사모했으므로 환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왕국은 반드시 오지만 더디 올 것입니다. 참지 않으면 조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며 참지 않으면 후퇴를 면치 못할 것이며 참지 않으면 땅의 유혹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와 함께 형제된 사람은 다 예수의 환난과 왕국과 참음에 동참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가 걷는 이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요한의 형제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와 함께 예수의 환난과 왕국과 참음에 동참했습니까?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요한이 느끼고 체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을 택하여 혼자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왕국이 있음을 믿는다고 해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왕국에 관한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상에 불과할 따름인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길에서 충성을 다했으며 예수의 간증을 지킴으로 인해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이 섬은 망망대해 가운데 있는 매우 거칠고 황량한 섬입니다. 요한은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 있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외롭고 처량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원망이나 탄식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누구를 위해 고난을 받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 새로운 계시와 위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요한에게 땅은 감소되었으나 하늘은 오히려 그를 향해 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감옥 안의 요셉과 광야의 모세와 환난 가운데의 다윗과 묶임 가운데 있는 바울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들 모두가 새로운 계시를 얻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간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으며 그는 이전에 보지 못한 이상을 보게 되었고 이전에 알지 못한 보좌에 앉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이 본 영광스런 그리스도의 이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주일에 내가 영 안에 있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말한 주일은 7일의 첫날로서 주의 날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주의 날은 특별히 심판의 날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요한은 주일에 이상을 보았지 주의 날에 이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영 안에서 그의 뒤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느끼는 기관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관이며 직감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영이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승천의 생명을 가졌으며 그의 영은 혼의 둘러싸미나 혼의 자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주님과 교통하며 새로운 계시를 얻었습니다. 그의 몸은 반모섬에 있어 자유를 잃었으나 그의 영은 그것으로 인해 묶이지 않았습니다. 반모섬이 그의 머리 위에 하늘을 가릴 수가 없었으며 오히려 그의 영으로 하늘을 접촉하게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안배하신 반모섬을 자주 오해합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려 자기 자신의 느낌을 떠나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장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그가 현재의 교회를 주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나 몸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단지 일곱 교회에만 쓰라고 했습니까? 당시 아시아에는 이 일곱 교회 외에도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등의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는 편지를 보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로 하나님이 이 일곱 교회를 선택하여 모든 교회를 대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시대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교회의 상황은 다 이 일곱 교회로 대표됩니다. 이 일곱 교회는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만일 주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면 그 일곱 서신에서 말한 것이 그러한 교회들에게 들어맞았을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성령은 사도시대 이후에 모든 교회를 이 일곱 교회로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서신에서 말한 일곱 교회의 상황을 우리의 현재 안목에서 본다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당시 각지 교회의 실제 상황이었으며 둘째는 매 시대에 있었던 유형의 교회의 상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등대를 보았는데 등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요한이 본 일곱 금등대는 일곱 교회이며 이 일곱 교회는 이 땅에 있던 일곱 지방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일곱 금등대는 결코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분리된 일곱 등대로서 그 소재한 지방에서 빛을 발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에 있어서 몸과 같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땅에서 표현에 있어서 일곱 등대와 같이 행정이 지방적이며 각자가 주님께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계시록 2장과 3장을 대할 때 당시 일곱 교회의 상황이 일과 환경과 책임과 실패와 상벌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을 볼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곧 오류가 생길 것입니다. 이 일곱 교회에는 결코 공동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에베소에 있는, 서머나에 있는, 버가모에 있는, 두아디라에 있는, 사데에 있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라 불렸습니다. 한 지방에는 한 교회가 있을 뿐 한 지방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을 수 없고 몇 개의 지방교회가 연합한 교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지방에 오직 한 교회만 있도록 정하셨으므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가 있을 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나 서머나에 있는 교회들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한 지방교회가 다른 지방교회와 연합하여 다른 한 교회가 되도록 정하지 않으셨으므로 성경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고 말할 뿐 아시아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 규정하신 것은 영적인 방면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고 외적인 면에서는 단지 지방을 범위로 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경을 분명히 알고 성령을 인식한다면 이 땅에는 한 지방에 한 교회가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지방에 한 교회가 있거나 한 지방에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은 다 성경에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지방에 한 교회가 있는 것은 성경에서 요구하지 않은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며 한 지방에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은 성경이 요구한 하나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일곱 금등대가 일곱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상황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금등대로 예표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교회의 책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등대 자체에는 빛이 없습니다. 등대의 빛은 전적으로 기름에 달려 있으며 거기에는 불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위해 빛을 발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결한 불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도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등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것은 주님이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축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감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일 충성된 사람이라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도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충성되지 못하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감찰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인자 같은 분은 우리의 주 예수님입니다. 다니엘도 인자 같은 분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자주 인자로 불렸는데 왜 여기서는 인자 같은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분이 인자 같다는 말은 주 예수님의 신격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인자였으나 이제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했으므로 단지 인자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인자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원래 사람으로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애석하게도 첫 번째 사람이 실패하여 이러한 목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인자가 되셨는데 이것이 곧 주님이 인자가 되시는 것의 시작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자는 사람 되신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던 30여 년간은 그분이 인자가 된 기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아직 태어나시기 전에는 다니엘이 말한 것과 같이 인자 같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비록 그분에게는 뼈와 살이 있었지만 그분은 단지 인자만이 아닌 인자 같은 주님인 것입니다. 이 인자 같은 그리스도는 금등대 사이에 계시며 일곱 금등대 사이에서 다니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은 그분의 교회와 얼굴을 맞대고 계시며 교회들의 행위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여기에 앉아서 교회의 경배를 누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당 주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제사장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습니다. 주 예수님이 여기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분이 제사장임을 나타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대는 불이 꺼져서는 안 되며 빛이 밤낮으로 꺼져서도 안 되므로 제사장은 계속해서 성소 안에서 등을 손질하고 기름을 보충합니다. 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교회들 가운데 다니시며 누구의 등이 밝으며 누구의 등이 밝지 않은지를 보십니다. 밝지 않으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수리는 심판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들 사이에 다니시며 심판의 일을 하시는데 이러한 종류의 심판은 영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은혜의 주님임을 보았지만 이제 그분이 심판의 주님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심판은 여전히 제사장의 심판으로서 손질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날의 왕의 심판은 상벌을 주실 것입니다. 빛은 모든 이유를 제거합니다. 빛은 비출 뿐만 아니라 살균하고 죽입니다. 빛은 모든 진상을 드러내며 주님과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을 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출 때마다 사람의 천연적인 생명이 죽습니다. 사람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의 빛비춤 아래 있을 때 모든 이유가 사라집니다.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일수록 자신이 옳다고 여기지만 주님의 빛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응당 주님을 경외해야 하며 빛이 어두워지고 심지어 등대를 옮겨가심으로 간증을 잃는 것을 면하기 위해 자주 주님의 손질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가슴에 금띠를 띠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죽음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가 없었으며 그들이 띈 띠는 금실로 짠 것일 뿐이므로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분이 제사장이 되면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갈리지 않고 그분이 가슴에 띈 금띠는 정금으로 영원히 빛나며 영존하는 것입니다. 띠의 위치는 평소에는 허리인데 주님은 일을 하려 할 때 가슴에 띠를 띠십니다. 이것은 사랑과 힘을 말하는데 띠는 것은 행동하는 힘을 말하며 가슴은 사랑을 말합니다. 등대 사이에 다니시는 대제사장은 힘과 사랑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분 앞에 엎드려 한 면으로는 두렵고 떨며 또 한 면으로는 기쁨으로 안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복장이 그분의 심판의 성질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의 형상도 이러한 성질을 나타냄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십니다. 다니엘은 이상 가운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음을 보았습니다.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본 주 예수님의 형상은 마치 다니엘이 본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머리와 털이 다 힙니다. 이것은 그분이 시간을 초월하고 또 시간을 포함하며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성결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쇠폐와 변화를 말할 때 그의 머리카락을 반백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반백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언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또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백발은 체험과 영광과 장구함을 뜻합니다. 백발은 또한 성결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정결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이미 주님의 머리와 털처럼 정결케 되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이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불꽃은 비출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과 같으므로 그분은 사람의 깊은 속을 감찰하실 수 있으며 그분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불꽃 같은 눈으로 그분의 성결과 불일치하는 어떤 것을 보면 그분은 곧 심판하고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빛이시며 그분 자신이 비추십니다. 그분은 죄악을 감찰하사 선한 사람으로 정결을 유지하게 하고 악한 자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말라기 3장 2절은 그분이 나타나실 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흥될 때에 주님은 공의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들의 모든 더러움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은 불로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는 것입니다. 아, 누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으리요? 무엇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감추어질 수 있으리요? 형제 자매들이여, 오늘날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난 매일 심판대 앞에 밝은 빛 바라봐. 내 모든 생활과 일들 불 통과하기 원해. 그분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습니다. 주석은 성경에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회막과 단 사이에 놓여지는 물두멍과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그 뱀은 다 주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분의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다는 것은 그분의 행동에 힘이 있음을 말할 뿐 아니라 그분의 행함과 길과 걸음이 다 공이요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발은 빛나는 주석 같을 뿐 아니라 또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습니다. 주석이 풀무불에서 단련될 때 사람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흰색을 발산합니다. 주님의 발은 이와 같이 견고하고 순결합니다. 그분은 예리한 눈으로 정죄하며 견고한 발로 그것을 밟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을 심판하시며 그분의 행함은 순결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러한 엄한 성결로 각 교회 가운데 행하실진대 그분이 정죄하는 것이 어찌 많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이 소리는 두려운 것이며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전에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처럼 부드럽고 온유하여 사람을 이끌어 그분과 친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엄 있고 힘 있어 사람에게 무섭게 들리며 또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3절 4절은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형용합니다. 이제 이 위엄 있고 능력 있는 소리가 인자 같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리의 권능을 말할 때 주님은 일찍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주님의 사랑을 받던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사흘을 있었지만 주님이 큰 소리로 불러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그 죽은 자가 나온 것과 같습니다. 아, 주님의 소리는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지. 그분의 노하심을 말할 때 예레미야 25장 30절은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리라 고 말하며 시편 29편 4절은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심판하실 때 이 소리는 사람들로 놀라 겁이 나서 두려워 떨도록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오늘날 응당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거스르지 말아야 주님 앞에 설 때에 마음이 편안하고 거리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는 이 인자 같으신 주님이 얼마나 성결하고 얼마나 위엄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분의 지위가 어떠한지를 보기로 합시다.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오른손이 그들을 잡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권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위와 높여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자들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은 충성된 사람들이며 그들의 직분은 빛을 발하는 별과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서 가장 온당하지만 책임도 가장 중대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자들은 주님의 손에서 결코 주님의 머리에 면류관이 되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들이 영광을 얻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응당 충성을 다해 전진해야 비로소 오랫동안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리하는 별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사람의 양심으로 죄를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때에도 예리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주님이 일곱 금등대 사이에 다니시며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교회를 심판하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명령하여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여 말하기를 좌우에 날 성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고하셨습니다. 이 입의 날성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고 말하며 누가복음 1장 37절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마음에 저장해 두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서 지위를 얻게 해야 하며 또한 마귀를 대적할 때에 그것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성경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이같이 예리하고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는 응당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의로운 해이십니다. 그분이 변화산에 있을 때 일찍이 한 번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때 그분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주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큰 광명이라고 칭하셨으며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춘다는 것은 정오를 가리키며 구름 한 점도 가린 것이 없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에서의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새벽별과 태양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별의 나타남은 성도에 대한 것이요 태양의 나타남은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새벽별은 날이 막 밝으려 할 때 나타나므로 오직 깨어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깨어있어야 합니다. 태양은 낮에 나타나는 것으로 세상 사람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새벽별이 먼저 나오고 태양이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분을 세상 사람에게 나타내시기 전에 먼저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망인지.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요한은 주님의 품에 기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그는 심판을 집행하러 오실 주님을 보고는 그분의 성결과 영광과 위엄과 능력 때문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참으로 엄중한데 이러한 이상을 누가 감당할 수 있으리요? 요한이 이와 같을진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엄중함을 감히 소홀히 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다면 모르거니와 일단 주님을 본다면 땅에 엎드러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욥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는 새 친구들과 변론하고 있을 때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주님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선지자 이사야 또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성경에서 한 번도 그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으나 주님을 본 후로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떠했다고 말했습니까? 그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주님의 제자들을 그토록 핍박하고 잔해했었으나 그가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주님이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비추자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우리가 만일 참으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성결과 주님의 심판을 만난다면 아주 깊은 곳에서 자신을 미워하고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말할 때에 죄를 자복하는 것에서조차도 자기를 의롭다 하고 자신을 자랑하는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교만이 있든 감춰진 교만이 있든 그것은 모두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얼마나 쉽게 자신을 신뢰하고 자랑하며 자만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빛 가운데 빛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라야 비로소 자신의 진상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며 주님의 빛빛춤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 형제 자매들이여.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다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교만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여긴다면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과 성결이 우리로 자신을 미워하게 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러지게 하며 자신을 사지에 넘기움으로 주님이 우리의 몸에서 표현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주님의 권능은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실 뿐 아니라 또한 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영광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사랑이 가득하십니다. 계시록은 원래 주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에 의해 격려받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원래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위엄이 주님의 사랑보다 높다고 느껴 마치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면 나타내실수록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그분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사랑하는 주님과 어떤 간격도 없다면 여러분이 연약할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그분은 여러분을 안위하실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이 영광 중에 한 번 나타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게 하며 더욱이 주님의 위격에 숭고함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결코 우리가 어떠한가를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떠하신가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의 어떠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자신의 어떠함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목적은 그분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안위하는 말씀인지. 왜냐하면 그분은 이 같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을 안위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 일찍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날에 두려움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의 고통을 면하였고 심판대 앞에 수치를 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뿐이며 만일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다 실패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영이 강건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가 잘 된 모든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보다 많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고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필요성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한 것이요 우리의 승리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죄인에게든 믿는 이에게든 이미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해야 하며 또한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처음으로서 만유의 근원이시며 또한 그분은 나중으로서 만유의 총결이십니다. 우리가 자신이 구원받은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처음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때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느 단계까지 구원하실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만일 우리를 오늘의 이런 단계까지만 구원하시고 더 이상 구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어느 단계까지 구원할 것인가?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가? 혹은 좀 더 큰 문제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창조자요, 만유의 근원이심을 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의 길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켜지기 시작했으며 땅은 저주를 받았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대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시작을 하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답변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주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볼 수 없는 결론의 일을 그분이 다 끝낼 것입니다. 그분의 구속은 완전한 것이며 그분의 영원한 계획도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느 날 그분이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끝내실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이요 나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처음이요 나중인 분으로서 많은 문제에 대한 답안입니다. 그분은 곧 산자라. 요한복음 1장 4절은 생명이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하며 11장 25절은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피조되지 않은 생명입니다. 그분은 자존자이시고 전적으로 살아계신 분이며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전에 죽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죽음입니다. 다른 면에서 주님은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오, 이것은 얼마나 기묘한 죽음인지. 그분은 이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한 번 만나면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죽음을 허락하셨으며 그분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음을 증명케 하셨습니다. 그분은 전에 죽었었으나 이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지. 오순절 때에 한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은 그를 가둘 수 없었으며 그를 붙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부활 생명은 죽음을 견디고 죽음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죽었으나 다시 살았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죽음을 견딜 수 있으며 죽음을 통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마치 사망을 만난 것처럼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거쳐야 비로소 이 생명이 죽음을 견디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활 생명은 죽음을 거치고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거칠 때 끝나버리는 것은 부활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써보내라고 한 편지에서 요한은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죽기까지 충성한 교회이므로 주님은 이 말씀으로 교회를 안위하신 것입니다. 음부의 문이 주님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음부의 문이 결코 교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만일 부활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시련과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생명은 죽음을 견디는 생명이요 죽음을 거쳐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이 그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죽음이 단 한 번이요 부활도 단 한 번이나 그분의 부활은 세세토록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는 죽지 않으며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그분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람의 영광도 더해졌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 말이 어찌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비로소 영 안에서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확실한 임재를 느끼는 것보다 더욱 우리를 경곡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감정이나 환상이나 심리작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른 후에 하나님을 깊게 인식했으므로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 불렸으며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사자가 그를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앙망한다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잘못 보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지 44년이 된 연장한 한 형제가 간증하여 말하길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잘못 인도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한 어려움과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극심한 가난과 궁핍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의 일을 잘못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는 그분이 나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 그분을 믿게 하셨으며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쁘게 그분의 이름을 서술합니다. 어떤 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한 번은 그의 앞에 위기가 도처에 숨어 있음을 느껴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이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힘을 붙잡아야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혼자 앉아서 그의 손가락으로 탁자 위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는 기뻤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며 우리의 힘과 소망이십니다. 사람은 다 지나가나 그분만이 영존하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켜진 등이므로 늦든 빠르든 꺼질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참 빛이시며 모든 빛의 근원이시며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아브라함이 부르고 다니엘이 섬기고 윌러가 믿고 마르틴 루터가 인식한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응당 그분께 경배하고 기쁨이 가득하여 그분의 이름을 찬미해야 합니다. 주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람의 모든 사후의 일이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망과 음부는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음부는 지옥이나 불못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부는 히브리어로는 스올이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로서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은 음부는 사망을 뒤따른다고 말하며 20장 14절은 그것의 종말은 다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이 두 곳은 다 사망과 음부가 인격이 있는 것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마귀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 말하며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음부의 권세로 말하는데 사망과 음부의 배후에 인격이 있는 마귀가 세력을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므로 죽음과 음부가 그분의 몸에서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사망과 음부에 묶일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이 이를 때 사망이 이김에 의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승리를 자랑하며 말하길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결코 사망이 아니라 그날 아침 즉 부활의 아침이므로 우리는 소망이 가득하여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요한에게 그분 자신이 어떠한 주님이신가를 계시하신 것은 그분의 종이 단지 그분 자신을 아는 데서 그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분의 종에게 위임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등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등대는 일곱 교회니라. 주님은 요한이 그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래 될 일을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문자의 간증을 원하셨으므로 그분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요한이 기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본 것은 곧 요한이 이미 본 일로서 그가 여기에서 본 영광스런 그리스도의 이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있는 일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일로서 교회 시대의 일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등대는 일곱 교회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오라는 말은 원문에서 현재형인데 앞에서 말한 이제 있는 일과 서로 부합되므로 이제 있는 일은 교회의 일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곱 별과 일곱 금등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일곱 별과 일곱 금등대는 하나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면 물질적인 형태가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신다면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신다면 결코 모를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 일곱 별과 일곱 금등대의 비밀을 주님이 이미 요한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으므로 우리는 고요한 영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어떠한 권능으로 하늘에 빛나는 대표를 다스리는지를 말하며 또한 이러한 대표들은 어떻게 그들이 있는 교회에서 응당 감당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오른손, 큰 권능의 오른손만이 별로 하여금 그분 자신의 뜻을 비추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주님의 오른손, 큰 권능의 오른손만이 별을 붙잡을 수 있으며 별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일곱 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요한을 대신하여 해석해 주시기를 그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켜 한 말입니까? 성경 해설가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의 사자는 하늘의 사자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사자라는 사실을 지적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요한은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늘의 사자에게 편지를 쓸 수 없으므로 여기의 사자는 틀림없이 하늘의 사자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일곱 교회의 사자는 대체 일곱 교회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사자라는 이 단어는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또한 에바 브로디도 역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일 계시록 2장과 3장을 읽는다면 주님이 이러한 사자들을 교회의 책임자로 보심을 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는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경고하셨으며,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게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디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책망하셨고,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에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대에 있는 교회에게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으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상에서 말한 여러 말씀은 주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편지는 교회들의 사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아서 주님은 이러한 사자들이 그들이 있는 교회의 상황을 주의하고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길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며,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항상 보낸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자들은 틀림없이 교회 가운데 은사 있고 영적인 배움이 있어서 능히 교회의 영향력과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그들의 지위가 어떠하며 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림없이 교회 가운데 참되고 영적인 분량이 있는 사람이므로 주님은 교회의 책임을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 일곱 서신의 내용을 볼 때 이러한 사자들과 그들이 있는 교회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자와 교회가 완전히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1장 11절은 책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장과 3장의 각 서신의 처음에는 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와 사자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곱 서신은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쓴 것이지만 모든 서신 안에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님은 사자를 교회로 여기셨으며 그들이 있는 지방의 교회를 책임지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와 교회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죽임을 당할 때에도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너희에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분별해낸 것으로 보아 사자와 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사자들을 별로 대표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위치와 체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주님을 위해 증거하며 주님을 위해 빛을 발합니다. 그들의 소망과 기쁨은 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친밀히 교통하며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얻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대표하는데 이는 그들이 교회 가운데 가장 충성스런 사람으로 교회의 일을 생각하며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성공과 실패로 여기고 단 마음으로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만일 주님의 손에서 쓸모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과 온 힘을 쏟는 혼으로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실패가 그들의 실패는 아니지만 그들이 만일 다른 사람의 실패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들의 실패입니다. 그들은 응당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위험에 빠질 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데 그것은 얼마나 가련한 일인지. 만일 어떤 사람이 참으로 기꺼이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을 위해 기쁨으로 교회에 책임을 진다면 특별히 그들 자신이 주님의 상을 얻을 뿐 아니라 주님 자신도 그들이 성취한 많은 시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공평한 분이심으로 충성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그분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충성을 보셨고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다섯 교회들에 대해 다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사자는 교회를 대표하고 영적인 방면에서 그들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사실상 사자는 사자이고 교회는 교회인데 왜냐하면 별과 등대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책임은 사자가 지지만 심판할 때에 주님은 여전히 그 범죄한 사람들을 벌하십니다. 주님은 누가 그분 자신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끝까지 충성한 사람인지를 아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주님이 그분의 교회에게 하신 심판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또한 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사자 자신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별도 실패하여 어떤 지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별도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단계까지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숙한 문제인지.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크게 쓰임을 받는 모든 사람과 교회 안에서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은 교만할 수 없고 깨어있지 않을 수 없으며 충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곱 등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 일곱 등대로 대표된 일곱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데 그것은 첫째, 이 일곱 교회는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곱 교회이며 둘째, 이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의 일곱 단계의 역사를 예표하며 셋째, 이 일곱 교회의 상황은 교회의 일곱 단계의 역사 가운데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요한이 쓴 이 일곱 서신이 당시 실존한 일곱 교회에 보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곱 교회의 상황 하나하나가 교회의 일곱 시기의 역사로 변화된 후에 오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분의 교회에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는 일깨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그때 오실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1장 1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제 있는 일은 이 일곱 교회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지금은 틀림없이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일곱 교회의 일은 당시 실제 하던 일로 주님은 당시에 오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면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당시 이 일곱 교회에게 이러한 교훈과 경고와 격려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곱 교회 외에 안디옥과 같은 유명한 교회에게도 어찌 이러한 서신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많은 교회 가운데 단지 이 일곱 교회만을 택하여 그분의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안에 어찌 더 깊은 의미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곱 교회의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주님이 이 일곱 교회를 택하여 모든 교회에 대한 그분의 뜻을 나타내길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곱 교회를 통해 사도시대 이후로부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교회의 모든 상황을 나타내십니다. 원문에서는 이 일곱 교회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결코 이 일곱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만일 이 일곱 등대가 단지 당시의 일곱 교회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면 당시의 이 일곱 교회 이외의 교회와 나중에 세워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곱 금등대로 대표된 일곱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요한에게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써 보내라고 명하셨는데 각 서신에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곱 서신은 당시 실존하는 교회에게 말한 것일 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결코 이 일곱 교회가 각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일곱 교회가 비록 이 땅에서의 교회의 역사를 대표하기는 하지만 에베소가 지나면 서머나이고 서머나가 지나면 버가모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편적인 상황대로 말한다면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시대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상황이며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시대에 이미 서머나 교회와 다른 다섯 교회의 상황이 있었고 그 중에서 다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비교적 보편적일 따름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시대에도 에베소 교회와 다른 다섯 교회의 상황이 있었지만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그 당시의 특별한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매 시대 교회는 다 이 일곱 교회가 당시 동시에 존재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교회의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구하셨고,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는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 교회에게 그분의 다시 오심의 문제를 말한 것으로 보아 이 세 교회는 틀림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도 틀림없이 위에서 말한 세 교회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 세 교회에 대해 그분의 다시 오심을 언급하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분의 다시 오심을 더 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올 때까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분의 오심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사대에 있는 교회에게는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비교적 확정적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에게는 내가 속히 임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응당 깨어서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일곱 교회 가운데 나머지 넷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가 일어나고 이어서 사대에 있는 교회가 일어나며 다시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후자가 일어나면 전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들이 일어나는 시기는 다르지만 그들의 결국은 같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계시록을 읽는 중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 웅지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하며 주님 자신을 알도록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안다는 것이 한마디의 공허한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다 주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주님 앞에 엎드러진 사람에게만 주님은 위임을 주십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오늘 주님에 대한 당신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당신은 어떠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이 만일 충성스럽고 모든 것을 굳게 잡아 믿음에 견고히 선다면 당신은 별과 같이 빛을 발할 것이며